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이 비밀리에 16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유지 개선해온 정황이 미 상업위성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6개의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대규모의 위장 기만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더욱 큰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완벽하게 준수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작전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한 강연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끝나 남중국해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국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고 2013년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행동준칙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세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세안은 회의 기간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협상 논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으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 측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지난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이후 가장 격렬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송국 등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군인 4명 등 5명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13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당국은 벤츄라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약 3만 7천 헥타르의 면적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 끼고 내일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가 아니라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최대한 미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미 당국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미북 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Do not hear any sounds of optimism from anyone that I've talked to. Obviously, some people are disappointed, but I think others were realistic from the beginning. Remember, this is always President Trump's view that.
힐 전 차관보는 지난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미 관리들은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망한 것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처음부터 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을 애초부터 우려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는 개최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행정부 관리들이 미북 간 합의가 마련할 때까지 미북 정상회담이 미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want to postpone the second Trump-Kim summit until they have an agreement to announce some initial step.
세바스찬 구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자신과 행정부 내 관리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핵 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관리들은 북한과의 진전이 대통령의 희망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don't talk about my conversations with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would be inappropriate. But I think anybody who's observing things closely.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부 내에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역시 비관적으로 보는 게 행정부 내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you know, have always been very skeptical that Kim Jong-un is really prepar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So they don't think that's likely to happen, but they do think they can perhaps achieve.
미 관리들은 김정은의 핵포기 의지를 늘 회의적으로 여겨온 만큼 비핵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해보다 발전된 비핵화 진전은 어느 정도 성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불만스러워하는 행정부 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이런 시설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와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Beyond Parallel에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와 미 정부, 국방 정보당국자의 인터뷰 등 광범위한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전방에 있는 전술 벨트와 중간 지역의 작전 벨트, 그리고 가장 후방의 전략 벨트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주목했습니다. 황해북도 봉산군과 서흥군, 연탄군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삭간몰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85km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종종 이곳을 지하 미사일 보관 시설로 소개하지만 북한 인민군 전략 미사일 사령부 산하로 화성 5호와 6호 등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고성능 미사일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삭간몰 기지가 처음 건설된 시기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당시 7개의 지하시설, 차량 운행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과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27개의 스커드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0년과 11년 사이 진행된 2단계 공사를 통해 막사와 창고시설, 온실고 등이 확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베뮤데스 연구원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삭간몰 기지는 일부 시설 재정비가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에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삭간몰 기지 이외에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나머지 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베미데즈 연구원은 2011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 훈련과 작전 수행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민군의 광범위한 변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사령부를 전략군 사령부로 재편했고 많은 미사일 기지에서 중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전략상 미사일 발사장과 기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발사시설은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발사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통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미사일 기지와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산악지역에 있으며 큰 건물이 드물고 도로가 미비하고 대개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배미대주 연구원은 북한은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 검증, 폐기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VOA에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연구소의 보고서가 적잖은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발표 시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북한 측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무용론도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한 보고서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전술과 작전, 전략 벨트 등 세 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의 삭간몰 기지를 주목했습니다. 이 기지에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 있고 이 부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를 언급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다른 기지들이 가동되고 있어서 위협적이라는 게 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보고서에 대해 보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거대한 기만을 의미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그리고 CNN 방송은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건 미 국무부가 이미 확인한 사실 아닌가요?
예, 국무부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모두 북한의 핵활동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일제히 보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의 지적대로 북한이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는 건 미국과의 합의 위반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 북한이 약속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평안북도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상응 조치여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일 뿐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기만이라는 언론 보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CSIS의 보고서는 새롭게 드러난 미사일 기지들을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신고와 폐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북한은 아직 핵과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미사일 기지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보고서에 거론된 시설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북한 미사일 시설들의 위성사진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촬영된 것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공개된 12장의 사진 모두 지난 3월 29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6월에 열린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인데요. 8개월 넘게 지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문제의 시설들이 2018년 11월 현재 가동 중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CSIS의 이번 보고서와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부정론과 비관론이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지난 6일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며 추가 회담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지속 가능성을 제기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대북회담이 열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고 잘 속아 넘어가는 미국 대통령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데만 진지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와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북한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해체하는 와중에도 비밀리에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유지 개선시켜온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이들 위성사진은 북한이 거대한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 소속의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반대로 북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펠론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평안북도의 한 군사훈련장에 용도가 불분명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건축물이 자리한 훈련장은 수년 전부터 대형 표적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용 시설들이 포착됐던 곳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물이 포착된 곳은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입니다. 팔각형 모양의 해당 건축물은 폭이 약 40m, 높이는 10m 내외로 추정되며 건물 중앙 부위와 그 주변으로 대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팔각을 이루는 바깥쪽 부분은 폭이 약 9m였고 안쪽에서 건물들로 이어지는 외벽은 두께가 약 3m였습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에서 4월쯤 이 건축물의 지반이 다져졌으며 5월부터 건물이 올라서기 시작해 7월에서 8월 사이 지금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지난 9월 7일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후 BOA가 확인한 이달 2일자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좀 더 정돈된 듯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가 산 중턱 벌판이란 점입니다. 해당 건물 주변으로는 비포장 산길 1개에서 2개만이 있을 뿐 주요 포장도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이 건물에서 포착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곳이 훈련장인 만큼 표적 등 군사훈련과 관련된 시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축물에서 동쪽으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지름 45m의 대형 표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 건축물에서 북동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에는 모형으로 보이는 전투기와 전차 등이 발견되고 여러 개의 위성 안테나들이 훈련장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과거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대의 전차들과 함께 3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원형 표적 여러 개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28일 디지털 글로브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약 60m 길이의 벽이 오각형의 절반만 남아있는 형태로 세워진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실제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건 처음입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지역엔 모든 게 군사훈련을 위한 모형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most of it is are buildings with just the front wall showing. So they're either testing sensors or they're testing.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의 앞면만을 세우는 등 실제 활동이 벌어지는 건물이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센서 장비 등을 시험하고 어떻게 공격을 실행할지 여부 등을 훈련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온전하게 보이는 건물이 들어섰다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주변에 대형 표적이 만들어져 있고 진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에 탱크 여러 대가 발견된 전례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 분석가인 멜리사 헤넘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 연구원 역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장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포격 훈련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위성 안테나가 표적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는 점은 조금 이상한 점이라면서도 이 안테나들이 수년간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문제될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어떤 시설도 보여주길 원치 않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원한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 시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을 미국 등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경우는 북한이 그런 걱정을 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시설이 자리한 곳이 영변 핵시설과도 그리 멀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만약 핵 관련 시설이라면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안전 등을 고려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설은 영변 핵시설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에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보로 북한의 모든 것을 재단하는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의 선의만 믿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양측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인 차원규 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최 전 총장은 최근 여러 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을 부정하고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국가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체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재앙 수준의 전쟁을 이미 경험했고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 중심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특히 남북한과 미국 모두 안보 프리즘으로 서로를 인식해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보 비용을 경쟁적으로 올려나갔습니다. 그럴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안보 불안도 가중되어 나갔습니다.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트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남과 북 모두 안보 프리즘만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면을 인식하고 평가해온 것입니다.
최 전 총장은 BOA에 안보 절대주의가 한국의 안보를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적대 수준을 높이고 북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봉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이 더 완강하게 저항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이랬고 북이 좀 양보하고 타협의 자세로 나오고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고 긴장도 낮아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는데 그게 결국은 절대적인 그 안보 우선주의로 서로 겨눌 때 오히려 더 긴장도 고조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전쟁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게 무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싶어 오히려.
하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BOA에 그런 자세는 북한 정권의 근본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김도콩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왕조적 군사 독재 체제라고 하면서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독재 체제, 왕조적 독재 체제 유지가 북한의 유일한 국가 목표라고 아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적화 통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 남, 걔들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 체제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그 항구적인 그런 위협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라고.
김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며 핵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느슨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계속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보는 안목 자체가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지금. 햇볕 정책만큼 적대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정책이 어디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핵이 개발됐단 말이야. DJ가 북한은 핵 개발할 의도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다고. 예. 그리고 그걸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경제 제재 무슨 제재 이야기하면은 군사 제재는 뭐 말만 나와도 안 된다고 전쟁 난다고 펄쩍 뛰고 PSI 같은 것도 전쟁 난다고 맞고 경제제재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돌아다니면서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핵이 확 발전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막은 거지, 그 이후의 노력은. 그 사이에 개발 못 막은, 저 성공을 못한 거는 바로 국내에서 그런 세력들이 방해하고 중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억제했기 때문에 못 막은 거라고.
게다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수천 건의 도발을 모두 북한 정권이 했고 한국과 미국은 방어에 집중했는데 안보 절대주의가 평화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많은 도발을 했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는 건 현실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속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하자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들, 도발적 행위들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현재도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대외적인 조건이나 현실을 잘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최근에 국제정치의 한 흐름에서도 용선화, 화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간에 갈등도 줄어들고 평화스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 안보 절대주의를 고집해야 될 군사력 위주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집해야 될 명분이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게.
최완규 전 총장은 북한 정부가 이미 경제 발전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이나 안보를 더 굳건히 한다는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바꾸려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 선택을 난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환경이 조성되고 말하자면 북한의 협지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게 호응을 한다면 북한은 되돌림 수준에서 자기의 그 안보의 틀을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도 과학과 경제를 중시하는 구호 일색이었고 북측도 유독 경제계 인사들에게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게 이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이상 이사장은 핵을 갖고 경제개혁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핵을 갖고 경제개혁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도대체 우리가 상식이 그게 소위 내자적 접근법이지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런데 북한 애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너서클들끼리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핵이라도 있으니까 세계에서 쌀 줄까 기름 줄까 말이라도 하지 핵도 없어서 봐라 말이야. 북한에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궁지에 몰려 한국을 통해 제재 해제를 꾀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정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개혁 가능성은 모두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압박을 통해 체제가 변화하고 사회를 개방해야 진정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이상 이사장은 그러면서 안보 태세와 한미동맹의 약화, 미군 철수 가능성 등 많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 지금도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대북 관계를 우선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얼핏 들으면은 이게 미래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다 좋은 것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주권 때문에 국방 주권 때문에 전작권 전환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미국의 국방 주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김 이사장은 특히 미 육군 사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 있는 것과 부사령관으로 있는 건 유사시 한국의 안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 그거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그 튼튼한 한미동맹의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서 직접 뒷받침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그러니까 미 사성 통합사령관의 통합사령관이 갖는 미 사성 통합사령관이 갖는 그 상징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상징성이 사실상 지난 그 수십 년 한국의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고 그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 작지에 5027 거기 보면은 유사시에 막 수천 척의 저 수백 척의 그 저 전함들이 오고 미국에 전문 전력이 오고 막 2천여 대 이상의 그 비행기가 오고 60만의 대군이 오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게 그런 작전 계획이 되는 게 한국군이 사령관이어서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사령관이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연합사령관이 앉아서 탁탁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미 사정 통합 전투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 나가가지고 증언도 하고,
예.
어? 증언을 또 이 자리에 돌아가면서 증언도 하고 또 가서 이야기도 직접 하고 한국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사실은 전략적 후방기지, 7대 전략적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예.
연합사령관 하면 그거 통제 가능해요?
예.
안 된다고.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 태평양 사령부와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미래 사령부의 한국 사령관 명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안보의 중요성을 누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안보를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만이 안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압도하는 사회라고 자신하면서 그 정도의 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이게 그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세계도 북한한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이상 이사장은 대화와 협력도 탄탄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거듭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캐나다와 체크공화국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지독한 기록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기욤 베르베 대변인은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중국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캐나다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뿐 아니라 중국 등 인접 국가로 탈출한 탈북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베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여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핵심적인 최우선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한 기회 때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계속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우려를 해결하고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권고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1951년의 유엔 난민지휘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코 외교부는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체코 정부가 4년 전 실시됐던 중국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때 중국 내 탈북자들과 관련해 농르플루망 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체코는 중국의 국제법에 따라 북한 난민을 보호하고 농르플루망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농르플루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체코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과 우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발언 시간의 제약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4년 전 유피할 때 체코의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46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던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 인도주의 허가 물품의 총액이 25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락됐던 장비의 금액이 공개되면서 총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목표액의 15% 수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의 대북 반입 허가 물품 목록에서 금액이 누락됐던 백신 저온 유지 장비의 가격이 미화 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는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장비의 금액을 198만 3,782달러라고 밝히고 위원회 웹사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유니세프의 북한 반입 요청을 승인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서한과 함께 35개의 허가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이 표기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목록에 기재된 백신 저온 유지 장비 2개 중 1개 품목의 가격이 누락돼 BOA는 네덜란드 대표부에 이를 문의했었습니다. 당초 해당 장비의 금액이 빠진 상태에서 허가된 물품의 총액은 46만 8,816달러였으며 가장 고가의 물품은 7만 4,189달러의 유럽산 엑스레이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약 27배나 비싼 백신 저온 유지 장비가 목록에 기재되면서 전체 총액은 245만 2,598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유니세프에 허가된 이 장비는 한 대가 아닌 782대로 대당 가격은 2,500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물품의 상세 설명에 따르면 이 백신 저온 유지 장비는 덴마크의 베스트 프로스트사가 제조했으며 태양열 직접 구동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작은 단위 행정구역의 병원에 설치돼 아동 35만 5천 명과 임산부 36만 3천 명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백신 보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이 품목 역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니세프 직원이 정기적으로 감시할 것이란 설명도 붙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BOA의 2018년 전체 대북 지원 목표액수가 1,650만 달러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 중 약 45%의 모금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245만 달러는 대북 지원 목표액수의 약 15% 수준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물품 목록과 함께 해당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한 밝혀야 합니다. 유니세프는 8월 27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번에 승인받은 물품들에 대한 제재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서한은 대북제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반입이 허용된 인도주의 물품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 건 이번 유니세프 사례가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나이 서른에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그레이스 유 씨는 당시 이미 자신의 삶이 원했던 것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던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20대에 제가 이제 이북에 대한 부조리를 알게 되니까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 20대 제가 죽으려고 세 번을 막 쥐약도 먹고 마약도 먹고 독약도 먹고 근데 한 일주일씩 자다가 깨나고 이틀 자다가 깨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 내장이 다 썩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한 약들을 먹다 나니까. 그리고 이제 30대에 팔리다 나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마인드도 거의 미친 정도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37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아 내가 안 죽은 게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려고 나 안 죽였구나 이렇게 되니까.
나이 37에 중국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는 그레이스 유 씨. 중국과의 인연이 악연인 줄만 알았는데 이곳에서 삶의 커다란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곳에서 말을 배우고 살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게 2006년도에 제가 이제 큰 오더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원단 회사였어요.
원단.
예, 예, 원단을 해서 옷까지 제작을 해서 유럽이든지 미국인지 보내는데 그때 미국 오더였는데 두 곳에서 400만 불. 2006년도 400만 불이면 인민폐도 그때 8대 매치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당시 행정 업무와 통역을 했던 그레이스 씨는 거액의 주문을 받아 원래대로 물건을 보냈었고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가 사기극에 말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문을 한 회사는 물건을 빼돌리고 종적을 감추고 책임을 져야 할 회사 사장도 자취를 감춰버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돈을 어? 네가 받을 수도 없는데 네가 왜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거지 되게 만들었냐고. 그 우리 회사 사장님은 이미 그걸 알고 도망쳐버린 상태였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죠. 2006년도. 밖에 못 나갔어요 제가. 그 사기국에 내가 휘말려가지고 내가 제일 앞장에서 저 춤추고 누군가를 망하는 데서 내가 앞장섰다는 그 자책감에 나 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진 않고 지금 두문불출하고 그때 이제 머리 흰머리가 쫙 났어요. 지금 앞에 머리 싹인데 햇빛 안 보고 밥 안 먹고 그러고 한 20일을 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왜 저 안 오냐고 교회 왜 안 오냐고.
그레이스 씨는 중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됐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씩 위로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랬었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막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더 이상 이런 나쁜 짓 하는데 머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우리 사장하고 전화 좀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딱 드리고 집으로 와서 회사 문 딱 여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짜 한국에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던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돈을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그레이스 씨는 자신이나 사장이나 똑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떠올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독교 신자가 됐고 중국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면서 선교사로 변모한 그레이스 씨. 그레이스 씨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금 이곳 역시 선교사로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장까지는 아니고요. 서북부에 서쪽 북쪽. 예, 거기가 이제 그 터키 아래쪽이에요. 이 앞으로 저 거기 갈 거예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전문 피부 관리사로, 전신 마사지 전문가로 미국에서 안정을 누릴 법도 하지만 그레이스 씨는 더 크고 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의학 공부를 해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진료소를 차리고 피부 관리실은 관리자를 따로 둔 채 진료소 역시 남편에게 이름하고 난 후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고향에도 갈 겁니다.
아, 그때는 가서 고아원 세우고 난리가 나야죠. 그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가야죠. 아, 무조건 가야죠. 저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입간다고. 가서 교회 세우고 가서 다 섬기자고. 그 받은 사랑을 다 나눠주고 생명을 다해서.
하루 12시간 꼬박 가게에 나와 있는 전문 피부관리사 그레이스 씨. 오늘은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남편과 휴가를 떠나는 날인데요.
이쪽으로. 우리 집, 집은 또 동네 제일 끝이라서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 사니까 재밌어요. 머리 큰 분들이 맨날 둘이서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나도 언젠가 늙어서 아 저렇게 걸어다니겠구나.
중국 그리고 북한 돌아갈 곳을 늘 마음에 품고 살지만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늘 힘이 돼주는 고마운 사람과 누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뒷마당.
집에 도착한 그레이스 씨 뒤뜰로 향하는데요.
얘들아 밥 먹자.
커다란 물고기들이 쪼르르 몰려드는데요.
결혼할 때 샀어요. 애들 요만한 거. 근데 애들 이렇게 큰 거예요.
진짜 몇 마리나 돼요?
30마리, 40마리. 애들이 우리 결혼이 재밌게 살고 있는 증거예요. 붕어도 있고 커이도 있고. 강아지 키우자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할 만한.
기념할 만한. 우리하고 같이. 예, 늙어갈 애들이 필요해가지고.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집 마당의 작은 연못가에는 과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가지마다 감이 달려있네.
너무 희한해. 2년밖에 안 됐어. 작년에 갖다 심었는데 해마다 열매 맺어.
휴가 채비를 하는 그레이스 씨.
가자 여보.
어?
가자.
갈 텐데 난 밥도 안 먹었는데.
전 미국이 너무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너무 잘생겨서 좋고 나무도 너무 멋있고 아, 나 이렇게 멋진 나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정말 자유롭잖아요. 노력하는 것만큼 잘 살 수 있는 땅이 여기잖아. 난 여기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살려면 일단은 첫째 법에 대해서 알고 미국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간호사가 됐든지 의사가 됐든지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이 됐든지 그 일에 충성하다 나면 어느 날 탑이 돼 있을 거예요. 미국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잘 지켜요.
미국의 50개 주를 남편과 다녀보고 있다는 그레이스 씨는 빨간 원피스를 차려입고 간단하게 짐을 꾸려 나섭니다. 향후 10년, 그레이스 씨는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큰 짐 가방을 들고 두고 온 땅, 바로 그 대륙을 향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그레이스 유 씨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